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이 언약, 다윗의 왕조는 비록 멸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만큼은 결코 파기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 기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 백성들이 언약 앞으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다. 왕국을 이루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이 언약을 가볍게 여겼지만 오히려 포로 그 생활을 하면서 다시금 역사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울며 그렇게 고국을 그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로 귀환하게 하셨을 때에 다시는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자 다짐하면서 이제 나라를 민족을 재건하던 그 시기 그 역사를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또 기록을 하고 또 읽고 또 기도하던 그 내용들이 바로 역대기의 내용들입니다. 이 관점에서 돌아보았을 때 가장 아쉬움이 남는 시기라면 어디일까? 몇 대목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읽게 되는 10장, 11장, 12장 바로 왕국이 분단되는 그 시기에 가장 아쉬움이 남는 그런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쉬움의 절정에 솔로몬의 아들의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 이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젊은 시절에 절대로 한 가지 신문만 보면 안 되고 최소한 세 가지 신문은 봐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접근해야 된다.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만 성경에 있어서도 이 같은 시기의 역사, 열왕기와 역대기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언제나 우리의 사고가 스테레오타입, 이 고정된 선입견에 묶이지 아니하고 정말 그러한가 다양한 관점으로 보고 토론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것 자세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조금씩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만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 이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요구는 정당하였다라는 것이죠. 남유다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했는지 어떤 것은 정당했는지 부당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전체적인 시간상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치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성기를 이루었죠. 그러나 그 번영의 빛에는 언제나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것처럼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 과도한 세금, 과도한 노역 부담, 그리고 이 나라 전체의 부는 굉장히 늘어났지만 실제로 그 과실을 누리는 것은 일부에 속했다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사사시대 이전에도 이 왕제도가 아닌 사사제도를 두고 그리고 12개 지파의 연합체를 이루게 했던 것은 어느 한 지파나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경계하는 원래의 이상적인 뜻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왕제도 하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그러나 그러다 보니 절대 권력이 되는 것이고 이 세금, 노역 부담, 수많은 건축 건설을 하게 되기 때문에 또 노예들도 이웃 나라의 지원을 받지만 여러 가지로 이 백성들, 일반 백성들 또 직민의 삶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들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유다 지파 이외의 다른 지파들은 굉장히 피로도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에 대한 개선의 요구들이 폭발 직전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게 솔로몬이 죽는 그 시기에 이제 맥락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워낙에 지혜롭고 또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절대 군주였기 때문에 결국은 솔로몬의 사후 그 정계 재편의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오늘 이제 그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야 하는데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12개 지파에 아직 예전 전통이 그런 정서가 남아 있어서 북부 지역에 유다에서는 당연히 인정을 받지만 북부 지역에 인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우리가 본 것처럼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기름을 부어도 12개 지파의 인준을 받은 상황에서 되는 것이고 그 이전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 이래 가장 중요한 정치 수도인 세겜으로 가서 북부 지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정치 협상에 들어갔다. 이것이 오늘 1절의 맥락입니다. 1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6절 이하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앞부분 그렇습니다만 아까 그 맥락 속에서 북부의 지파에서는 자신들의 대표로 여로보암을 내세워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달라. 그러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복종하고 따르겠다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는 어찌 본다면 개인의 지혜만은 아니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탁월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나 한 사람의 지혜만은 아니었다. 자신의 주변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을 계속 모으고 그 지혜자들을 조언가 그룹으로 두고 그들을 잘 활용한 집단지성이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온갖 곳에서 지혜자들을 모으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 나라에 또 지역에 지혜로운 말씀들을 그런 경고들을 잘 모으고 그것들을 이제 신앙의 관점에서 정리해서 그것을 후대에 남겨주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잠언인 것이죠. 혼자서 시를 짓듯이 지어낸 것이 아니고 당대의 지혜들을 잘 모으고 신앙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지혜는 한 사람의 뛰어난 천재의 지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참 지혜자들을 잘 모으고 그들의 말들을 경청하고 그렇게 같이 만들어낸 집단지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은 죽었지만 그 자문가 그룹은 그대로 남아있었고 성경에서는 그들을 원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 자켄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구약의 장로라는 단어의 어원이 나오게 됩니다. 연배가 많으시고 지혜가 있고 세상의 흐름을 잘 아는 솔로몬을 보좌하였던 그 전문가 지혜자 그룹 원로들은 북부 사람들의 요구가 정당하다.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정말로 충성하면서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더 잘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아버지 시대에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 그런 여러 가지를 중에 일부로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세금 줄이고 그렇죠? 노역 줄이고 그 다음에 각 지역의 이익을 골고루 좀 나누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아버지 시대에 가지고 있던 자기가 받은 것들을 상당 부분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요구였던 것입니다. 어찌 본다면 이제 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과 연배가 같은 소장파들에게 또 자문을 구했다 했습니다. 예전 개역에는 소년이라고 번역을 해서 10대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번역은 제대로 잘 해서 젊은 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서함 보고 젊은이들 그러시는데 사실은 40대 꽤 많은 것처럼 이 당시에 르호보암의 나이가 41세입니다. 성경 12장의 기록에. 그러니까 어린애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평균 연령 요즘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중장년 이상에 속했고 나름대로는 전문적인 그리고 세상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나이였다. 제가 어릴 때에 바라본 40대의 모습은 지금의 50대와도 또 다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 그렇게 어린 아이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조언가 그룹이 강경파냐 온건파냐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할 그 위기 속에서 조언을 하는 그룹들이 강경책을 내놓는 그룹이냐 온건책을 내놓는 그룹이냐 하겠습니다. 어찌 본다면 이때는 이제 원로들이 온건파가 되었고 젊은이들이 소장파들이 강경파가 되었습니다만 시대에 따라서는 거꾸로 바뀌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소장파 참모들은 처음에 유약하게 밀리고 양보를 하게 되면 대책이 없으니 아주 세게 나가라고 강경책을 주문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치 세계에서는 신문에 자주 나옵니다만 비둘기파냐 매파냐. 제가 어릴 때부터 신문을 읽으면서 부시, 클린턴, 오바마, 우리나라의 뭐 표현은 잘 신문 직접 하진 않습니다만 그 참모들이 매파가 주도하느냐 비둘기파가 주도하느냐 따라서 이 한반도 전체 정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로 이제 지켜보는 것이죠. 전 세계가 출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 지혜로운 조언을 버리고 젊은이들의 강경책을 선택했다. 그 14절입니다.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쳤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그리고 이 결정이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킬 수 없는 분단으로 몰고 가게 되었다. 1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른다. 이제 다윗의 왕조의 입장에서 보면 배반이 되는 것이죠. 반역으로 번역하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은 좀 중립적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때부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다윗의 집안을 배척하였다. 그렇게 해서 남북으로 분열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명운을 건 양자택일의 순간이 오게 됩니다. 나라에도 그렇고 어떤 집단에도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의 중요한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양자택일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사단이 준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을 따르느냐, 아브라함과 롯,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나 눈으로 초라해 보이는 그 약속의 땅을 선택하느냐, 화려해 보이는 그러나 머지않아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앞에는 축복과 저주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너희가 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에 여호와를 따를 것이냐 이방신을 따를 것이냐.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 길갈에서 사무엘이 기다려도 오지 않고 적들은 쳐들어오고 부하들은 도망가는데 지금 나라도 그 말씀을 어기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갈 것인가 아니면 더 위협을 당하더라도 기다릴 것인가. 사실은 누구도 이 상황 속에서 바른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때 진정으로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확신과 순종이겠죠. 오늘 르호보암도 바로 이 두 가지의 조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결국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왕국은 분열되었고 성경은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의 죄악을 징벌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였던 것이고 그의 우매함이 잘못된 판단이 그 일을 이루는데 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 순간 또 어떤 결정적인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놓이게 됩니다. 나의 유익이나 내가 가진 것을 지키느냐 아니면 더 많이 얻느냐 이런 관점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고 나의 유익만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 그리고 공동체 유익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판단의 근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 이와 관련된 말씀, 시편 119편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의 선택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